아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2부 예배도 또 새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사야 59장 21절 60장 1절까지 이사야 60장 1절은 잘 아시는데 그 바로 윗절 59장 마지막 21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언약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길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은 복받은 가문이요, 진짜 시대를 살리는 가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뭐가? 나의 언약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 그게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이 언약이 후대에게 자자 손손 전달되어지는 가문이라면 그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밖에 없고, 자, 그런 시대라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요, 교회사의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도대체 어떤 운동인가,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서울 성도님이라면 이 부분에 뭐가 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다, 아니면 또 뭐 누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좀 갈등하고 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예, 여기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저쪽 동네, 딴 동네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을 예, 언약 전달자.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또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자, 아까 1부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의 핵심,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구원의 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의 길을 시대마다 사건을 통해서, 어느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세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자, 눈, 네, 눈. 육신의 눈, 시력이 좋으신 분이죠. 시력이 좋으면 사물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멀리 있는 것도 작은 것도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잘 볼 수 있어요. 그 눈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 분들, 학문 지식이 많은, 그래서 그분들을 지력이 있다, 지력, 배움을 많아서 뭔가 학문성이 있는,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세상 경험이 풍부하면 아, 저분은 좀 아주 식견이 넓다, 그 세상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그 눈이, 세상 보는 눈이 그분은 또 열린 분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눈도 있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눈, 영안이라죠, 영안, 영적인 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세상적인 시력도, 아니면 뭐 어떤 식견도 넓고, 아니면 또 풍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헌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그 인생은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 사실 이거 영적인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것은 육의 눈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자, 이 부분을 좀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요,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흐름, 도대체 흐름,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성경은 성경이 지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 신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까지 뭔가요? 한 흐름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뭘 것 같으래? 뭔 것 같아요? 성경의 한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그 흐름을 모르고 읽으셨다면 그분은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안 읽은 것보다 낫겠지만 성경을 내가 한 번을 읽어도 아니면 내가 한 구절을 알아도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그분은 그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이 열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경이 무언 흐름을 흘러가고 있느냐, 사실 성경은요 복음의 흐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요 이 복음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로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 소설책을 쓰듯이 소설책을 쓴 것처럼 소설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적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 별나라, 달나라, 어디 뭐 이상한 공상세계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주와 인간 사이 속에서 이 지구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사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인물, 모세, 아브라함, 뭐 신약의 제자들, 저 별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 누구도 다른 눈을 뜨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류의 역사 속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가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지금 오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지금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거기 오늘 내가 담겨 있다면 그분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딴 동네가 있다. 그분은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내 인생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흐름. 자, 그러면 자 교회사. 교회사란 말은 사실은요 교회 역사란 말이에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쓰죠. History. 이게 역사를 영어로 이렇게 써요. 근데요, 이 히스토리가 뭐냐? 사실은요, 이게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역사가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눈이 떠여져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는데 그분이 탄생한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리고 그분의 탄생한 그 이후를 AD,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기원 전, 기원 후, 2017년은 어떻게 해서 역사 숫자가 카운트된 거냐? 그리스도가 탄생한 탄생 기점으로 하여 2017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지구촌에 역사적인 사건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저 어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지구촌의 역사 속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이야기요.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사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점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있었고 이 두 시대와의 영적 싸움의 이야기가 교회사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오늘 전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우리 교회.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왜 보통 교회가 아니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임마누엘의 강단이 이게요, 보통 강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잘 모르시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늘 눈이 뜨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시간을 오늘 눈 뜨길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임마누엘 강단이 보통 강단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가요 이게 지금 보통 단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단체를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눈이 열리신 분들이에요. 눈이 열리신 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자 큰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한 정체성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은 도대체 어떤 현장이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오늘 이 부분을 딱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떤 이야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단체,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벌써 수십 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이 단체에 훈련을 받은 게 1994년도예요. 94년도. 그럼 벌써 한 23년이 된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이 전도운동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전도운동이 한 흐름 속에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라면 사단이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 싫어할 수밖에요, 사단이가. 근데 하나님이 별로 관심 안 갖는 거라면 사단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다시 반대로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고 이게 시대 살릴 것이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당연하게. 왜?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사 이야기가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 어떤 이야기가, 사단의 어떤 전략들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 사람들이요. 그 성경의 이야기요. 교회사의 이야기요. 오늘 그것을 제가 여기다 쭉 한번 나열을 할 테니까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성경 전체가 그냥 한 맥으로 뻥 뚫리길 바랍니다. 이게 뚫리셔야 돼.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꿰어야 보배고. 구슬이 한 주먹 있는데 그 한 주먹 늘 흐트러뜨리면 뭐 하겠어요? 그게 한 맥으로 쫙, 신구약 66권 전체가 한 맥으로 쫙 꿰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여러분 손에 딱 잡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또 오늘 어쨌든 오늘은 그림 그리는 날이에요.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구역공과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저한테는 오늘 이거 녹음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성경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대개 사정이고, 그건 대개 사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으면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창조의 축복을 그 사람은 잃어버리고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자, 인류의 시간이 똑딱똑딱똑딱 또 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요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구촌의 시간이 똑딱똑딱똑딱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이. 이게 지금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쫙. 어디까지? 이따 이제 재림까지. 그러면 요 전을 점선으로 표현해 볼까요? 점선. 점선은 뭐냐? 인류의 이 지구촌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요걸 보고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영원 전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영으로 존재하신 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 다 빼고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말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받은 사람이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요게 인간이요. 요거 모르면 수많은 세월 동안 도대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인간학, 인문학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요거 모르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요, 이 축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길로 창세기 2장 17절을 갖다가 요 딱 창세기 2장 17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축복이 영원히 유지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 축복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의 인간이 이렇게 창조가 된, 원래 인간은 이런 축복의 인간이었는데 그만.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라는 놈이 이 축복을 놔두겠어요? 마귀가 있는 한 자기가 먼저, 요 존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버리고 떠난 요 천사를 이름하여 사단이다, 마귀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지구에 출현하여 나타난 현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자, 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죄를 짓도록, 그리고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에게 딱 잡히도록,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를 이름하여 인간의 근본의 문제다.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0절 28절로 축복의 사람들을 이 축복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사건, 지금도 이 흐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흐름이 동시에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회복의 이 언약의 축복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똑같은 역사의 흐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지 않도록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죄 속에 결국 이 저주 재앙 사단 속에 이건 사단이 완전히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 언제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않고 다시 원래의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잡았던 아담이 이 언약을 잡고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어요. 그 아들 셋, 대표적인 인물 노아,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아브라함의 가정 4대가 이 언약의 축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통하여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다가 전파하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그 당대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애굽이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애굽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누구도 애굽에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사실은요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갔지만 형들에 의하여 손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그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애굽을 복음하기 위하여 전도자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전도자로 간 것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가? 언제 나오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였지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형통의 복이, 함께하는 복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전도자로 보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종살이 했지만 결국은 요셉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 최강대국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셉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 쌀 장사하면서 전 주변에 애굽을 비롯하여 전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전 요셉의 전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도 사라지고 요셉을 알지는 못하는 왕도 일어나고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라질 수밖에.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라질 수밖에.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했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요 이야기가 끊임없는 반복이요.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다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고통은 또다시 고통 속에 또다시 어려움 속에. 그래가지고요 요셉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장장?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뭐 했느냐? 노예의 삶을. 왜요? 이유!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을 놓쳐버려서, 이 언약을 잃어버려서,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이 희미해진 애굽 땅에 그래도 힘이 하나마 남겨둔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자가 있었어요. 그 자가 출애굽기 2장에 레위 지파 한 남자와 레위 지파 한 여자, 유대인이요. 비록 애굽 땅에 노예로 왔지만 유대인이요. 힘이 하나마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던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느냐? 누구를?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 배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모세가 팔팔할 때, 애굽에서 왕자 노릇할 때 혈기방장한 4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안 쓰셨어요. 모세 나이 80이 되어 노년에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어쩌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던 이 모세, 드디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임한 거기에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저 애굽에 뿌려지면 애굽의 모든 저주, 애굽의 모든 재앙, 바로의 막강한 세력을 깨뜨리고 빠져나오게 되는 복음을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누가 잡느냐? 모세가 잡았어요. 80세 노인 모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딱 하나를 말씀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할 때요, 하나님이 딱 하나를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뭐 하겠다?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함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보잘것 없어요. 내 인생 아무런 가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마어마한 시대의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세계복음화 이룰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발라지는 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면서, 자,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냥 직선 거리는요 한 열흘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네? 열흘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장장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요? 400년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근성, 노예의 근성, 광야 가면서 광야의 근성, 이거로 각인 뿌리 체질이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가나안 무슨 땅?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오실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 가는 동안에 그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광야 가는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빨리빨리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구원받은 나에게도 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때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자, 요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가나안을 정복해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이 참, 이게 이제 사람의,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빠졌던 본질인 것 같아요. 언약이 회복되면 그 언약 끝까지 잘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조금만 배부르고 조금만 등 따뜻하고 조금만 살 것 같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또 우상 숭배하러 가고 또 딴짓거리 하러 가고 해서 점점 영적으로 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했느냐? 우상 숭배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을, 이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미스바로 모일 때에 너희들에게 있었던 모든 이방신,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 시대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요, 영적 대부흥 운동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자기들의 집에 있던 우상 숭배,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그 이야기가 미스바의 미스바 운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언약자분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요. 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무엘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요 성전 운동, 성전이 뭐냐?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회복 운동을 시키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다윗이 준비를 하고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또 점점 예배보다는 우상 숭배 쪽으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그래서 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요, 아수르, 바벨론, 다 이방 나라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당대의 아수르 최강국이요, 그 당대의 바벨론 최강대국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데 누구도 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도록,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누구? 다니엘. 이 바벨론이 결국 나중에는 메대, 바사, 여기 이제 또 바벨론이 메대 바사한테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럴 때 사실은 에스더 같은 인물, 에스더.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람들 통하여 이 언약의 맥을 쫙 또 이어가세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시 빠져나오는 복음을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복음을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요, 복음을 한 번만 말씀하셔도 돼요. 창세기 3장 15절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하나님이요, 어디 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또 말씀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 핵심은. 왜요?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숭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여기에, 자,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간 이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요. 성전 재건, 누구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전 재건 이외에 성벽을 재건하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 그래서 다시 무너진 성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데, 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건물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영적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예배 장소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가장 소중하게 전달되어야 될 복음이 잃어버리면 그건 그냥 문화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저 유럽이 그랬듯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성전도 재건이 되어 솔로몬 성전 지어졌지만 성벽이 재건되어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 속으로 점점 영적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다 이 시대가 어디까지 어디로 가느냐? 자, 메대 바사가요, 나중에는 헬라라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헬라가 사실 이제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성벽 재건, 성전 재건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요, 자,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고 하는 요 시간이 장장 400년이나 네? 이 언약이 흘러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해서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도 끊어졌어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처럼. 몇 년간이요?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400년 동안 영적 암흑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 캄캄함의 시대가 400년 동안 장장. 자, 그러다가 400년 이 시기를 끝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선지자로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문을 여는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자, 여기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경 구절인지요. 보라, 다윗의 동네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라는 분이,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그런데 보세요, 헬라에게 멸망된 요 헬라에서 다시 어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에, 지금 이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실은, 자, 제자들이 뭘 외치기 시작했느냐?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복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발견하고 바울이 발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속국에서 다시 회복하는 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잡았던 제자들과 베드로,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는 결국은 그 시대를 살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로. 자, 초대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사실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자, 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로마가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었는데, 사실은 로마가요 250년 동안 뭐 했느냐? 핍박을 시작, 핍박. 무엇을?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결국은 복음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야. 로마가 250년 동안 네로 황제를 포함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같은 일꾼들이 로마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은요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로마의 콘스탄데 대제 황제가 지금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마. 전 지역에 지금부터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 복음의 국가로.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250년의 핍박 속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요, 교회사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요. 사실은 자, 그래서 AD 313년은 예수님의 탄생 314년 됐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자, 여기서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갈게요. 칠판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이어서 갈 테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어 초대교회가 외치기 시작했던 이 복음, 사실요 초대교회에 외쳤던 복음의 내용,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복음으로 인해 로마가 복음화되었어요. 전 세계에 새로운 영적인 대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AD 313년에 복음화되어지면 핍박도 사라졌어요. 예. 애굽이 더 이상 이제 핍박하지 않아.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요게 문제라, 요게 문제야. 등 따뜻해지고 배불러 주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기독교의 자유를 맞이했는데 이때부터 기독교가 사양 곡선을 걷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래가지고 자, 이 흐름 속에 중세교회가 생겨요. 중세교회가 뭐냐? 중세교회가요,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중세교회가 복음보다 형식, 복음보다 어떤 그 격식, 예식, 뭐 어떤 전통, 그리스도보다 마리아 강조하면서 복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 중세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전신이 초대교회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치니까 완전히 중세교회, 영적 암흑기, 암흑기. 몇 년 동안? 장장 10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중세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다가 빠져버렸어. 여기로 빠져버렸어. 이게 지금의, 미안하지만, 천주교예요. 지금의 천주교가 어떤 교회냐? 이 흐름 속에 흘러가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 전통, 형식, 마리아 강조, 복음과 상관없는 길로 빠져버린 단체가 로마 캐톨릭 교회예요. 천주교예요. 혹시 여러분 현장에 천주교인이, 아, 기독교 니네는 우리 작은 집이야, 우리가 큰 집이야, 천천만만의 말씀.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흘러가다가 중세교회는 빠져버리고 이때 1517년 AD 17년 누가? 루터가. 독일의 루터가. 루터가 누구냐? 신부예요, 신부. 천주교의 신부라니까요. 이 신부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이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행위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신부가요 성경을 읽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99개 조항은 캐톨릭의 틀린 잘못된 비성경적 99개 조항을 써가지고 저 비텐베르크 대성당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 세력들과 영적 싸움이 시작돼서 사실은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재판하여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던 성주들을 통해서 사형장으로 가는 루터를 지금도 잘 몰라요 누가 그랬는지 그 루터를 끄집어내서 저 산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산속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그 성경이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 보세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얼마나 기묘하냐.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때 일반 은총으로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인쇄술이. 그때 막 책을 찍어내고 성경을 찍어내고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전 유럽에 확산되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를 개혁한 그 힘을 의지해서 스위스의 칼빈이 신학을 정립하는 칼빈이요 27세 성경 그 다음 가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편집하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교리화하여 기독교 강요를 그래서 그 책이 전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칼빈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자, 그런데요. 이 중세 교회가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근대 교회로. 자, 근대 교회는 18세기 19세기 근대교회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복음이요 자 여기서 유럽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유럽 여기서 칼빈은 스위스로 그 다음에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복음이 물줄기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자 그런데 근대교회가 18세기, 19세기를 맞이하면서 사실은요, 이성주의. 이성주의가 뭐냐? 이성. 신앙보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음보다 인간의 이성을 앞설. 그래서 나온 게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합리주의. 그러면서 유럽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 칼 발트라는 분을 자유주의 신학.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인간 예수 아니냐? 성경이 뭐냐? 성경이 이게 사람이 쓴 글 아니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다. 이 안에 인간의 이야기도 있다.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유럽이요.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그래서 이 거대한 깃발이 어디로? 저 미국으로. 자,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다 이 미국의 이 깃발이요 아시아 쪽으로 한국 쪽으로 근대 교회에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교회 자, 요 현대 교회가 드디어 이제 20세기 우리가 20세기를 현대 교회라 그래요. 이 현대 교회에서도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과 같은 모습으로 현대교회가 종교화되어지는 미국교회,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이 확산되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고 복음이 힘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율법주의. 세례 요한 같다고 하더이다. 율법주의요. 엘리야 같다고 하더냐? 그 신비주의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게 박해주의요. 종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종교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복음의 이 가장 핵심을 잃어버리고 종교화 되어지고 또 율법화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21세기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이요? 어느 한 단체를 일으켰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한국 땅에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외쳤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은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절박하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확산되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짐승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나요?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누군가를 통하여 이 잃어버렸던 이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전도자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현상에 가장 절박한 그때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언약으로,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이 언약을 하나님이요, 전도자 유목사님의 가슴 속에 담아 이 언약이 전 세계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진짜 담겨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 시대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잘 모르시고 내가 지금 이 전도운동에 동참한 게, 이게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이거 좀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지금 여기저기서 뭐 또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좀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아, 이 동네 말고 저 동네. 그 일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분 오늘 생각을, 자, 그래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야 돼. 이 눈이 열리셔야, 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운동이 이게 보통 운동이 아니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왔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왔는가. 깨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축복 구덩이 속에 들어와 있네 지금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맞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이 흐름 속에서 어느 분이 떠났어. 마음 아픈 일이요. 아, 물론 뭐 이렇게 뭐 이사 가실 수도 있는데, 예, 뭐 또 주변에 보니까 뭐 이런 소름 저런 소리가 있네. 아이고, 내가 괜히 여기로 왔구나. 아니요, 그분은 지금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가장 소중한 이 언약의 흐름, 이 흐름 속에 난 오늘 있는가. 하나님이요,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시고 우리 임마누엘 설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다민족을 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운동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오늘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이 사실 앞에 진짜로 감사해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흘러가느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흘러갈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세요? 재림하세요? 안 하세요? 아, 예수님이 당연히 재림하시오. 왜? 약속이니까, 약속.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취가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시간은 점선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또 갈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2017년. 오늘이에요, 오늘.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몇 년이 남았는지. 예? 여기서 여기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여기서 내 오늘 뭐가? 시한부 인생. 사망이. 자, 이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종착지,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물론 그 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가정을 내가 주님 오시기 재림 이전에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결국 남은 인생은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보다도 조금밖에 안 남았을 수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 그 반 인생은 다 사신 분들인데 그러면 요 남은 인생 동안 나는 자,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내가 무엇에 올인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 한 번밖에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두 번 있다면 한 번은 예행 연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한 번은 좀 그렇게 예행 연습처럼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서는 좀 멋들어지게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요. 단 한 번의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번의 인생 얼마 남은지 난 잘 알지 못하지만 요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하여 뭐 어디에 올인하며 내가 살 것이냐를 오늘 답을 얻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보세요. 자, 모세가 살았던 어디야? 야, 모세.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모세하고 이사야. 이사야가 요게 몇 년이냐? 모세 때부터 이사야까지가 요게 800년 걸렸어요. 800년. 이건 제가 그냥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역사가들이 그 계산하면 800년. 자, 이사야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초대교회 예수님이 탄생한 초대교회까지 이사야부터 초대까지가 몇 년이냐? 몇 년이요? 이게 700년 걸렸어요. 700년. 자, 예수님이 탄생하고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1517년 여기서 여기가 몇 년 걸렸느냐? 약 1500년이 걸렸어요. 1500년.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 자, 여기 오늘 어디 있어? 오늘. 2017년. 2017년. 여기서 여기가 지금 몇 년이 걸렸느냐? 몇 년이요? 500년이 걸렸어. 500년. 종교 개혁부터 500년. 감사하게도 올해가 2017년이 루터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요, 올해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017년 여기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가 지금 일으켜서 후대운동, 복음운동을 해가는데 이게 지금 주님 오실 재림의 날까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전도운동이 500년을 앞으로도 갈 수 있으리만큼 흔들리지 않는 이 발판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500년을 갈 것 같습니까? 500년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운동을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마지막 운동이에요. 마지막 운동. 마지막 때 지금 언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예요. 더 이상 이 복음의 깃발이 한국 땅에 와서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직자로, 그것 때문에 전문인으로, 그것 때문에 렘넌트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인정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부르셨, 증인으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이 언약이 내 입에서와 우리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전달되다가 그것이 여러분의 후대, 우리의 후손의 입에서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손이 또 그 후손의 입에서 이게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영적으로 강한 자로, 남은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흩어지는 자로 흩어져야 돼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숨겨둔 자로. 그걸 보고 우리가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훈련 속에 전도자의 62가지, 자, 이것이 전도자의 62가지 삶으로 연결되어져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딱 한마디로 그러면 다시 결론. 성경 전체의 성경 흐름은 언약 전달 흐름이요. 교회사가 뭐냐? 교회사는 종교와 복음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 복음이 한번 회복될 때마다 수백 년이 걸려서, 수백 년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언약 든든하게 붙잡고 그 무엇도 흔들리지 말고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1분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귀한 소중한 일에 언약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눈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이 흐름 속에, 교회사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강단과 우리 전도운동 단체가 어떠한 단체임을 언약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전달하는 증인들로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회복할 이유가 있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로 주님이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